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오. 이번 주에도 새로운 댓글들이 우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네요. 자꾸 네. 새로운 청취자가 늘어나니까 되게 네. 반갑네요. 네. 네. 먼저 가장 최근에 올리신 네. 8월 7일이니까 오늘 새벽이네요. 2시인데
아, 그러네요.
주주원님, 이분은 종종 후기를 남기시던 분인데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후기 남겨요. 연수를 받느라고 최근에 청라를 못 들었는데 네다섯 개의 새 에피소드가 있어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주말 동안 밀린 에피소드를 다 들었어요. 새로운 애청자도 생기신 것 같고 댓글 읽어 봐. 우리보다 더 잘하나. 댓글도 더 많이 달리는 것 같아서 기뻐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네. 유익한 방송 부탁드려요. 이렇게 남기셨고요.
네.
이분도 새로 온 분이네요. 네.
뉴젠. 뉴젠님께서 남겨주신 댓글. 무작정 중앙일보 팟캐스트는 없나 검색하다가 이걸 찾아서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영화와 책 속에는 물론이고 기자님들의 조금씩 다른 관점이 아주 흥미롭고 좋습니다. 이번 이대 사건에 대해서도 최 기자님? 네, 정선원 기자님.
정선원 기자님이었어요.
네,
것 같아요.
날카롭고 현실적인 조언도 좋았습니다만 대마 불사 정신으로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기업의 주인이 과연 주주라고 한정해야 할까? 총장의 외부 세력 운운하면서 학내 문제로만 규정하는 게 과연 수혜자로서 당연한 말인가라는 의문도 들더라고요. 새로운 관점을 또 제시를 해주셨군요. 네. 네, 이런 거 좋습니다.
외부 세력 어쩌고 네. 하길래 살짝 네. 반감이 들어서 네. 저 이 말 너무 공감해요.
맞아요. 네. 네. 뭐만 하면 맨날 외부 세력이라고.
저희도 하여튼 이렇게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를 해드리면서 사안에 맞아요. 대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시각을 보여드릴게요.
이 바닐라 마카롱님이 네. 또 남겨주셨는데요. 아이폰을 사용해서 원래 팟캐스트로만 듣다가 아무리 봐도 리뷰 쓰는 곳이 없길래 팟빵 찾아서 다운받았어요. 수요일은 눈 뜨자마자 청춘 라디오를 틀어놓는 게 일상이 됐어요. 너무나 좋음.
이제 월요일입니다.
네, 앞으로는 월요일에 업데이트를 네. 하겠습니다. 이 정치, 경제 이슈들도 잘 설명해 주셔서 뭔가 깨어있는 시민이 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뭔가 이모티콘을 정말 실사처럼 쓰는 게 새로운 세대의 특징인가 봐요. 네. 놀라운. 저는요, 팟캐스트에 우리 청춘라디오 게시판에도 리뷰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7월 네. 24일 날 해주셨는데
네, 소개해주세요.
소개해드릴게요. 커나 어디님이 올려주셨어요. 라섹하고 누워있는 인고의 지난 며칠
역시 라섹의 친구는 팟캐스트예요.
네, 청춘라디오로 버텼어요. 아이폰 유저 챙겨주시는 정선원 기자님이 계시니 팟캐에 리뷰를 남겨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한동안 저희가
그러게요.
안 봐가지고
이분
뒤늦게
네. 눈 다 찾으셔가지고 팟캐스트 안 들으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듣고 계실 거라고 믿고 네. 뭐 사전 지식 전무해도 주요 이슈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다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시각도 좀 다양해지고 그리고 어려워서 외면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시면서 업로드 횟수를 늘려주시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그러고 싶어요.
네, 그러고 싶은데 네 있는 거라도 일단 꼬박꼬박 네, 열심히 하는
해보겠습니다.
걸로
네
댓글 남겨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청춘의 이슈 2를 한번 네. 해보죠. 같이 네. 올림픽 특집으로 쭉 가는데 네. 이번에는 올림픽의 경제에 대해서
네. 네. 저는 제목 이렇게 달아봤어요. 올림픽 브라질 경제를 일으킬까 이렇게 달아봤거든요.
네.
첫 번째는 브라질 경제는 지금 좋아요. 상태가 뽕 맞았어요. 진짜 뽕 맞은 브라질 경제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봤는데
네.
그 이제 경제 상황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주가 지수잖아요.
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처럼 브라질도 종합 지수 주가 지수가 있어요. 보베스파 지수라는 건데 네. 5일 현재 한 5만 7천 정도 돼요. 근데 올해 1월이 4만 2천 정도 했거든요.
네.
상승률이 36%가 넘어요.
언제부터? 1월부터
올해 들어서
8월까지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 기업들이 막 좀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경제가 좀 좋은가? 하고 경제 성장률을 보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난해 연간 브라질 GDP는 -3.8%였고요. 올해 1분기에도 -0.3%였어요.
네.
지금 IMF 전망은 올해 -3.5%.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거죠.
네.
내년은 제로 성장할 거다. 그런데도 주가 지수는 30% 연초 이후에 30% 네. 넘게 급등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뽕 맞은 경제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체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시장은 이렇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해와라 때문이에요. 해와라가 우리나라는 원화자. 네, 네, 원화잖아요. 네. 얘네는 해알이라는 화폐를 써요. 네. 근데 올해 그 해왈화가 그 달러가 오르면서 대부분 그 나라의 외화들은 다 가치가 떨어졌거든요. 원화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해왈화는 다른 통화 대비해서 가장 많이 올랐어요. 달러 대비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되게 재밌어요.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네.
탄핵이 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안정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탄핵 될까 말까 불안정하지 않는 상태라고 본 거고 그러니까 정치 불안 요소는 좀 줄어들었고
리오 올림픽
그리고 올림픽 네. 특수가 좀 있고 네. 브라질이 대표적으로 원자재 팔아먹는 회사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라
중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중국이 되게 잘 나가면 브라질이 되게 잘 나가는 브라질과 중국이 되게 연계되어 있어서
네.
중국이 잘 나갈 때 브라질이 되게 잘 나갔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대부분 쓰는 원자재를 브라질에서 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좀 안 좋아지면서 계속 안 좋았는데 원자재 가격이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오는 거 아니냐라는 네. 반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막 있는 와중에 브렉시트 터졌잖아요.
네.
브렉시트 터지고 나서 오히려 미국도 그렇고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 정책을 긴축하게 하다가
네.
이런 악재가 있으니까 좀 완화적으로 좀 가자 이렇게 네. 되니까 오히려 또 그게 호재가 돼서 돈들이 위험한 선진국 시장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브라질 경제는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되게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외부 상황이 좋아지면서
맞은 거예요. 올림픽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면은 올림픽이 과연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네.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네. 올림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잖아요.
네.
우리는 올림픽 스포츠 경기라고 생각하고 스포츠 뭐라고 하죠? 무슨
행사,
축제라고 축제. 생각하잖아요. 네. 전 세계에. 근데 사실은 돈 잔치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그만큼 벌어들여요.
네.
쓰는 거는 이제 개최국이 주로 쓰는 거죠. 인프라
네.
투자하고 실제 운영하는 데 돈이 들어요. 개막식 해야죠. 폐막식
그렇죠.
해야죠. 선수들 오면 먹여야죠.
네.
그리고 뭐 각종 인건비도 들잖아요.
네. 네.
뭐 자원봉사 한다고 하지만
네.
네. 그런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어디서 돈을 버느냐. 공식 후원사들 있잖아요. 삼성전자, 네. 무슨 코카콜라 이런 데가 어마어마한 돈을 스폰하는 거예요.
네.
광고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올림픽이.
네.
그게 제일 큰 거고요. 또 하나는 중계권.
네.
이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고 아까 정치적으로 이거는 되게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다 네. 중계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의 중계권료가 엄청난 거죠.
네.
이 두 개가 사실은 가장 큰 거고요.
그거군요.
네,
수입은요?
맞아요. 전체 올림픽에 벌어들이는 돈의 70%가 이 두 개예요. 나머지 30%는 네, 입장권 판매하는 거 그리고 그 라이센싱 하잖아요. 올림픽 기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네.
마스코트 같은 거 만들고
네.
하는 그런 사업으로 돈 버는 게 이제 나머지 30%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전체 버는 돈의 70%를 후원금, 그러니까 광고비죠. 광고비하고
네.
중계권료로 번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를 개최국이 다 먹느냐? 아니에요.
IOC랑 나눠요.
네,
거예요?
이거는 IOC 장사예요.
아.
IOC 장사고 이거는 뭐지? 홍보비, 그 후원사 후원금은 50%를 IOC가 먹고요.
네.
IOC는 거의 무슨 땅 짓고 장사하는 거예요, 진짜. 사실 IOC는 그냥 조직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막 돈을 쓰진 않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후원사 후원금의 절반을 가져가고 나머지
네.
절반은 개최국이 갖고요. 중계권료 수입의 49%를 개최국이 갖고 51%를 IOC가 가져요.
IOC는 돈을 쓸 데가 없지 않아요?
네, 뭐 조직을 운영하는 돈이 들긴 하겠지만 사실 이 올림픽 행사는 개최국이 돈을 주로 많이 쓰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 라이센싱하고 입장권 판매는 개최국이 다 가져가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난번 올림픽이 런던 올림픽이었잖아요. 그때 조직위원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올림픽은 단지 2주간 열리는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엄청나게 큰 효과를 안겨줄 건데 그 역할에 있어서 스폰서와 파트너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말한 게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한 말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과연 이게 제가 아까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으면 들어오는 돈하고 딱 맞춰봐서 남는 장사면 사실 올림픽이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져 손익을 따져보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제일 큰 돈잔치였다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올림픽인데 그때 돈잔치 어떻게 했냐 보면은 쓴 돈이 약 46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건설, 인프라 투자, 뭐 경기장 지어야죠, 도로 지어야죠, 깔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한 2조 7천억 원 썼고요. 방송, 송출, 숙박 이런 거 다 의료 이런 지원하는데 한 8,600 쓰고 개막식, 폐막식 같은 직접 운영비로 한 3조 정도 썼대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치면 46억을 쓴 거, 46조 원을 쓴 거예요. 네. 그리고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면 직접 벌어들인 돈이 3조 5,200억 원이에요. 이거는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결산 보고서에서 우리는 이만큼 벌었어라고 했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남겼어라고 얘기했는데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직접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개막식, 폐막식, 올림픽 하는 2주간 쓴 돈하고 맞춰보니까 남았어라는 거지 인프라 투자하는데 든 돈 하나도 계산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올림픽 경제학에. 그래서 무슨 말이 있냐면 올림픽 경제 침체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침체 효과.
네. 포스트 올림픽 이코노믹 디프레션. 올림픽 끝나고 나면 끝나고. 오히려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1990년 이후에 하계 올림픽 개최한 전체 국가들을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네.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 다른 분이 조사하신 걸 저는 가져오기만 했지만 스페인, 미국, 호주, 그리스, 중국, 영국인데요. 그 전해 대비 그 당해 올림픽 연 당해 경제 성장률이 성장한 건 미국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그 전해보다 다 떨어졌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그 전에 14.2% 성장했는데 다음에 9.6%. 그러니까 사실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하다가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거예요. 내려온 거죠.
네. 네. 만약에 올림픽이 그런 효과가 있었다면 이거를 떠받쳤겠죠. 2008년부터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떠받치지 못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네요.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미국 빼고 90년대 이후 다 똑같은 상황인 거기 때문에 이제 올림픽이 오히려 경제 침체를 가져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케인즈나 루즈벨트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들 경제 안 좋으면 정부 보고 막 대규모 인프라 사업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막 빚내서 돈을 쓰면 그게 고용을 창출하고 그러면 월급을 받으면 가게가 소비를 시작하고 소비가 기업의 생산을 늘리고 다시 고용하고 이런 선순환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올림픽 하면 대규모 인프라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잖아요. 왜 안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고 나면 끝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고 이게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올림픽 당해 전에 이미 인프라 투자는 완료하잖아요.
그렇죠.
개막할 때 이미 인프라는 세팅이 끝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전에 경제 성장률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빚내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세수로 다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채권을 찍어요.
네.
채권을 찍어서 팔면 국채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채권 판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만기가 돌아오면 갚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규모 인프라 투자하려면 채권을 찍어요. 많이. 그러면은 빚이 느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은행에 빚을 내러 A와 B가 갔는데 A는 빚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B는 빚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금리 더 높게 내나요?
B가 더 비싼
그쵸?
이자로
그러니까
빌리겠죠.
막 올림픽 한다고 부채가 막 늘어나면 나중에 채권 금리 채권 발행할 때 높은 금리로 발행해야 되고 결국 이건 나중에 다 부담으로 작용하기
빚이네요,
때문에
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3% 하고 3%만 내면 돈을 빌릴 수 있었는데 5% 6% 막 내야 되면 이게 오히려 더 경제에는 악영향 악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흥국은 특히 되게 경제 성장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재정 수지까지 안 좋아 버리면 이제 이중고가 되는 거라서 이런 사실상 별로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리우올림픽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돈을 좀 벌려면 직접 운영할 때 버는 입장료 수입 같은 거라도 좀 벌어야지 돈이 많이 남는 건데 집값 바이러스.
그렇죠.
이제.
이번에 그 저기 예매율이 좋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막 유명한 선수들 중에도 난 안 간다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흥행엔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치안 문제 때문에 관광객이 다른 올림픽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것도 이제 우려 중에
지카 바이러스가 진짜 큰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이제 테마주예요. 테마주. 아. 예를 들면 반기문 테마주.
올림픽 테마주예요?
네. 올림픽 테마주. 이런 식으로 테마가 있으면 약간 타는 건데 그러면 롱텀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 네. 보통 테마주 투자하면 길게 투자 안 하니까 한 달로 네. 주가 수익률을 제가 또 비교해봤어요. 네. 이것도 제가 직접 데이터를 다 만진 건 아니고 누군가가 만져놓은 걸 제가 찾은 건데
네.
그러면 경제 성장률과 상관없이 나는 뭐 투자만 할 거다 이러면 뭐 돈 벌면 좋은 거니까. 근데 실제로 올림픽 했다고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요. 아까 제가 90년 이후에 6개 나라 말씀드렸잖아요. 스페인, 네. 미국, 호주, 그리스, 중국, 영국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전해하고 그 당해 주가 성장률 1년을 놓고 봤을 때 실제로 올라간 나라가 한 개 국가밖에 없어요.
아...
영국만 전년 대비해서
런던 올림픽 하고 나서요.
네, 네, 좋아졌고 나머지는 플러스 성장을 했다고 해도 전년보다는 좋은 상황이 아니고요.
네.
오히려 스페인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사실 테마주는 장기로 투자 안 하고 네. 단기로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기초 체력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 8월 한 달의 수익률을 전달이랑 비교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림픽이 개최된 당해 월과 그 네. 전달을 비교해보면 이건 훨씬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네.
올림픽이 경제 자체를 좀 튼튼하게 하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고
네. 실제로 돈도
네.
못 번다.
네. 그리고 네. 투자자들이 어떻게 좀 돈을 벌어볼까 네. 테마라도 어떻게 좀 해볼까 네. 그런 것도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브라질이 사실 증시가 좋은 건 뭐
네.
사람들이 해석할 때는 올림픽 효과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와라 가치의
네.
영향이 훨씬 더 큰 거로 보시면 되고요.
다른 외부 요인에
네,
의해서
네.
지금 증시가
거기,
30% 오른
맞아요.
거군요.
맞아요. 거기에 네. 이제 올림픽 기대가 올림픽 특수에 대한 기대가 없지는
네.
않았겠죠.
네.
네. 그러면 네. 브라질 경제는 어떤가 상태를 한번
네.
좀 짚어드릴게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네.
아니에요. 너무 안 좋아요.
아, 그쵸.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아까 정종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대통령이
탄핵에
네. 몰릴 정도니까
네.
정말 안 좋은 상황이고 왜 안 좋은지를 좀
네.
설명해드리면
네.
신흥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부라고 보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정부가 돈을 지출하는 게 시장을 막 좌지우지 할 만큼
수가 없죠.
아닌 경우가
네.
되게
네.
많고
네.
시장이 이제 위축돼 있을 때는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서,
풀어가지고 예. 좀 시장을 움직이지만 평시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신흥국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아주 아주 경제 시장 경제에 있어서 아주 아주 중요한 한 그 플레이어예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독재 정권과 민주주의 요구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세력이 갈등하거나 이런 정치적 이슈가 있으면 경제가 출렁출렁해요.
네, 네.
경제가 부패하거나 아니 정부가 부패하거나
하거나,
이런 것도 큰
네.
문제고요. 그리고 정권을 누가 잡느냐?
네.
시장에 좀
친화적인
사람이
예,
잡는지
예,
아니면
적대적인지
맞아요. 그런
예.
사람이 잡는지에 따라서
네.
경제가 엄청나게 영향을 받아요.
네.
재밌는 건 뭐냐면 독재 여부는
네.
상관없어요.
독재
정권이더라도
네.
시장에 굉장히 친화적이다.
네.
이러면
네.
경제는 좋고요.
경제 발전 시킬 수 있다라고
네.
하면은
네. 네.
그게
독재 정권을 시장이 네. 싫어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독재는
그,
상관없어요.
네. 오히려 독재가 좋아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특히 뭐 이제
네.
뭐 그런 경우 많죠.
네.
왜냐하면 독재는 정당성이 없으니까 경제적인
그렇죠.
데서 정당성을
네.
찾으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잊게 해주면
맞아요.
정치적으로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전략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네.
성공하느냐 아니냐는
그렇죠.
다른 이슈이긴
별개의 문제지만
네. 네. 브라질 정치는 아까 짚어준 대로 정종문 기자가 짚어준 대로 브라질도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이니까
네.
정치가
네.
되게 중요한데 정치는
네.
완전 악재예요. 악재.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은 탄핵 이슈에
네.
몰려있는 와중이고요.
네.
지금 부통령이 직무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막 경제개혁을 막 추진했어요.
네.
그래서 기대를 좀 뭐 했는데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아까 얘기한 부패 문제가 터져버리니까 뭐
네.
어떻게 뭐 주도해서 정국을 네, 풀기가 되게
네.
어려운
네.
상황이
네.
됐고
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부패 문제에 연루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정치권 전체가 이 부패 스캔들에 휩싸여 있는
네.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네. 탄핵에 찬성한 상하원 의원이 총 549명이더라고요.
네.
이 중에 부패와 관련해서 검찰에 기소당한 사람이 353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탄핵을 이끄는 사람이든 네. 탄핵의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든
자유롭지
다
못하죠.
부패 문제에 네. 얽혀있는 와중이니까 네. 전국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네. 누가 득세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신흥국에서 보통 대규모 시위 일어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정당성이 결여 된 독재 정권에 대한 반발, 이게 민주화 요구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문제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후자의 문제가 되게 커요.
네.
물가하고 실업률이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면 돼요. 물가 높으면 네. 살기 힘들고 네. 실업률 높으면 월급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고통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브라질의 물가 상승률은 8%예요. 8%.
8%가
넘어요.
네.
거의 9% 육박하는 네. 8%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막 뛰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죠.
줄어드는 거니까 네. 살기가 훨씬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는 와중에 물가가 오르면 사실 괜찮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브라질 경제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데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네. 살기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실업률은 11%예요. 두 자릿수.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돈은 못 벌고 경제는 거꾸로 가고 네. 일자리는 더 없어지는데 물가만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권에 대한 탄핵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럴만하네요.
네. 네. 사실 브라질 월드컵 때도 2014년이었죠. 불과 네. 2년 전에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엄청나게 있었던 게 다 이런 경제 문제 때문이었는데
네.
이런 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겉만 번지르르한 월드컵, 올림픽 이런 거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까 여론조사에서 관심 없다는 사람이 절반 이상인 상황인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짚어드릴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랑 시차 12시간이고 비행기는 심지어 직항도 없어서 비행기 타고 가려면 27시간 날아가야 되는데
맞아요.
도대체 이렇게 먼 브라질 나라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있어요, 상관이.
어떤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청취자분들은 사실 별로 이, 젊은 청춘분들이시니까 투자할 일이 많이 없으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말 이생망 했어요. 대표적인 네. 금융상품이 뭐냐면 브라질 채권이에요.
아,
들어보셨죠?
네.
브라질 채권이 2011년, 12년에 한권 증권사에서 엄청나게 팔았어요. 완전 돌풍이었어요.
아,
안 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시는
아이템
거군요.
같은 거였어요. 네. 이유가 네. 뭐냐면 보통 채권은 금리가 낮아요. 왜냐하면 정부는 부도 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은 금리가 낮고 오히려 위험한 게 금리가 높은데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신흥국이니까 금리가
네.
높았겠죠?
네.
국채인데 두 자릿수예요. 10% 넘는 금리를 주는데
네.
그러니까 따박따박 금리가 들어오고 채권은 국가가 국채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 보장이잖아요.
네.
채권이니까 막 10%씩 금리를 주는데 원금은 보장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고액자산가분들은 세금 이슈가 되게 크거든요.
아.
근데 브라질하고 한국이 조세협약을 맺어가지고
네.
채권 투자해서 수익을 내도
세금을
안 내는
비과세로
네네 그래서 네. 엄청 인기를 끌었고 그런데 완전 폭망했어요.
어떻게
왜 그러냐면
했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10% 금리 주고 원금 보장되는데 왜 망하지?
네.
여기에 포인트 뭐냐면 해와라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10% 금리를 받았어요.
네.
원금도 보장 받았어요. 그런데 해와라 가치가 20% 급락했어요.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10%의 수익률이고
네.
원금 보장이 아니에요. 왜냐면 해와라 가치가 20% 폭락한 걸로 원화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채권의 액면 가격이 해와라로 써 있으면
맞아요.
해와라 가치가 떨어지면
맞아요.
채권 가격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원화로 바꾸면
네.
원금이 없어지는 거죠. 20% 깎인 원금이 돌아오는 거죠.
아...
그런데 해와라 그 나라 통화는 그
네.
나라 경제랑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브라질 경제가 안 좋아지면 해와라 가치가 급락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앞으로 채권할 때 그런 걸 잘 봐야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는 원화 채권 채권도 발행하지만
네.
달러 채권도 발행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기업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달러는 기축통화니까 변동성이 좀 적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다 해외라니까 환율에 대한 개념을 잘 잡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
파는 증권사도 그렇고
사는
분들도
그렇고.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주고 원금 보장되는 채권 이거
이런
너무
상품이
좋은
없죠.
거 아니야?
네, 네.
라고 했다가 정말 폭망하신 거죠.
아이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브라질 경제가
순간이 있군요.
아주 먼 나라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브라질 채권이 아직도 팔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호재가 있을 때마다 브라질이 망했어. 중국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브라질이 무슨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라 되게 큰 나라잖아요.
엄청나게 땅을 엄청나게 크죠. 네,
그리고 원자재를 팔아먹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자재는 어디 갑자기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신흥국 투자할 때는 그 나라 화폐 가치가 급락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되게 슬픈 일이 뭐냐면 비슷한 일이 반복돼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를 봐볼게요. 작년에 중국 시장 엄청 좋았거든요. 중국 경제는 제가 2008년부터 되게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죠. 미국이 막 긴축 완화 정책하면서 돈을 시장에 쫙 풀었잖아요. 그게 다 중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정말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상하이 종합지수가 중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중국 지수죠. 본토 시장의 증시인데 그게 막 4,900, 5,000까지 올랐었어요.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예요?
2,900에서 3,000선이요.
거기도 폭망했군요.
네,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 엄청나게 오를 때 막 투자하면 한 달 투자했는데 막 20%씩 수익 났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그때 또 엄청 팔았거든요. 중국 주식 지금 해야 돈 번다고. 근데 되게 슬픈 결론인데 사실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뭐 되게 고액의 연봉을 받는 전문가 집단이 모인 곳이 바로 증권사인데 참 신뢰할 전문가 집단이 없구나라는 그런 슬픈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여튼
전문가는 맞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뭐 많이 하고 그것만 들여다보는 사람이니까 전문가는 맞죠. 우리같이 경제를 안 보는 사람에 비해서 계속 보는 사람.
제가 봤을 때 정선우 기자님도 전문가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폭망한 케이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 경제가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제가 마지막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올림픽에 현혹되면 안 된다가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하는
야마군요.
주제의 야마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고 올림픽은 약간 뽕 같은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거라서 올림픽에 현혹돼서 브라질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투자하신 건가요?
투자하신 분들은 빨리 회수하십시오. 근데 회수도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
물렸어요. 비자발적 장기 투자로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브라질 리오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즐길 건 즐기시되 브라질 맞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브라질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뜻으로 저희가 준비를 한 거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청춘의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청춘 라디오는 NC소프트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NC소프트 우주정보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소식 살펴볼 시간이네요.
네.
오늘 어떤 기사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이 글이 이제 곧 올라올 텐데 저희가 지난번에 하지연 교수님 걸 소개해 드렸었거든요. 게임과 뇌과학이라는.
저희가 단골로 소개하는 칼럼이죠.
이게 곧 이제 저희가 올라올 거를 미리 받아서 좀 봤는데요. 이번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를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이전 편에서는 게임이 몰입에 도움이 되고 이런 학습 능력을 증진시켜준다. 눈도 좋아지게 만든다. 시력이 좋아진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사물에 대해서 인식력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의학적인 그런 논문들 그런 걸 많이 소개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집중력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주제로 교수님이 글을 써주셨어요.
집중력이요?
네.
오, 좀 집중력인가? 선뜻 이해가 안 가네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번 칼럼에 소개된 거는 사이먼 효과라는 그런 과학 용어거든요.
네.
이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왼쪽 손을 움직여야 될 때 왼쪽에 그 목표물이 있으면은 더 빨리 반응을 하고 오른쪽에 목표물이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좀 느리다라는 그런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자극이 반응하는 위치와 같은 데 있으면은 속도와 정확도가 올라간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 칼럼에서 교수님이 예를 든 사례를 보면요.
네.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에서 조종사가 그 보존알기 대신에 바퀴를 집어넣는 실수를 반복적으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 이런 비행기 두 기종에서만 사고가 잦았는데 그 보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보존알기 제어 장치와 바퀴 제어 장치를 조종 간에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헷갈릴만 하네요. 전혀 상관없는데 네. 그게 나란히 네. 붙어 있으니까 급박한 상황에서 어떤 걸 눌러야 될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빠른 반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당황을 하게 되면 또 당황하고 긴장하면 실수할 위험이 올라가는데 네. 이 사이먼 효과에 의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하지영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게임에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조절하기 네. 훨씬 더 그런 걸 도와준다는 거군요. 게임이. 네.
그 영국에서 올해 또 비슷한 재밌는 실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클레어 허진슨이라는 박사가 비디오 게임을 가지고 이 실험을 해봤어요.
네.
한 번도 비디오 게임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18세에서 25세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매일 한 시간씩 열흘 동안 게임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저 같은 사람들이군요. 네, 네. 근데 무슨 거의 올림픽 특훈이네요. 매일 그러니까요. 한 시간씩 열흘. 네.
그랬더니 훈련을 하기 전 사이먼 테스트 효과보다 훈련을 하고 나서 이 사이먼 테스트를 했을 때 테스트 반응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고 합니다.
네. 하긴 생각해보니까 총 쏘는 게임 이런 거 하면 그러니까요. 반응 속도 좀 빨라질 것 같긴 하네요.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모니터만 보게 되고 모니터에서 움직이는 걸 계속 맞추려고 집중을 하다 보면 이 표적이랑 네네. 내가 쏘고자 하는 그 컨트롤이 같아야 되잖아요. 이거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집중력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든 네. 열심히 하면 도움이 되는 거네요. 어떤 그렇죠. 측면에서건요. 네. 아 근데 저 매주 이거 두 분 최윤경 기자랑 네. 정정문 기자 소개해 줄 때 좀 궁금했던 게 있는 게 네. NC소프트 게임 회사잖아요.
네, 네.
근데 되게 다양한 콘텐츠가 블로그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래요?
NC소프트는 저희가 대대적으로 좀 광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홍보 위주의 콘텐츠도 있지만은 이 우주 종목 블로그를 가시면 그런 콘텐츠들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NC소프트가 어떤 걸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개한 것도 있지만 여러 주제를 다루는 이런 하지영 교수님의 칼럼 같은 거랑 지난번에 저희 소개해드렸던 만화, 과학 뭐 네. 이런 콘텐츠에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이거 만들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네. 좋아하는 네. 김보통 작가의 만화도 여기서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이 게임 산업이라는 게 이제 뭔가 그래픽과 뭐 맞아요. 그런 스토리로만 짜여진 맞아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게임이 예, 뭐 엄청나게 큰 산업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기술을 선도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픽을 상용화해서 잘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스토리도 계속적으로 더 발전을 시켜야 되고
맞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채택하고 그런 것들 또 물밑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저 아는 분 중에 네. 그 게임 시나리오 쓰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쓰는 시나리오 보니까 네. 뭐 제가 그분이 작업하신 걸 직접 보진 않았지만
네.
방송 작가를 하시던 분이 그 직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분 일하는 거 보면서 뭔가 되게 종합예술이구나 이런 생각 한 적 있었거든요. 맞는 네.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네. 다음에는 이 우주 정보 블로그를 한번 대대적으로
스캔 해드리나요? 네,
집중 조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매일 하나의 콘텐츠만 이렇게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런 질문 좀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우주종목 블로그 정말 다양한 걸 많이 하는구나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름도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주정보.
네, 우주정보. 저희가 우주정보 블로그 다음에 한번 파헤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뭐 빨리빨리 한다고 해도 역시 우리는 설명충들이라.
네. 오늘의 마지막 클로징 곡은 정선원 네. 기자님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되게 건전한 가요를 듣잖아요. 오늘 제가 네. 추천드리는 노래는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네.
비타민 혹시 여러분들 비타민 뭐지 싶으실 텐데
뭐예요? 어떤
그 예전에 아로 삐삐하는 네. 약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쓰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네. 정말 저밖에 모르는 노래였는데 아마 후렴구 들으시면 그 광고가 떠오르실 거예요.
네.
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 여름에 비타민 같은 거 됐으면 좋겠네요.
네, 덥지만 힘 내시고요. 네, 여름 지나갑니다. 네. 이 또한 지나가니 우리 한 뭐 중순이면 더위 간다고 하니까 네. 한 일주일만 버텨볼까요?
버텨보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 저희 다음 주에 또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